출애굽기 맥잡기 일곱째 시간, 그 다음에 성경 맥잡기로는 21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가 총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1장부터 24장을 6시간에 걸쳐서 맥잡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25장부터 40장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친히 함께 걷는 것과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특별히 아담과 이브와 함께 거니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창세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는 이제 결국은 이제 사람이 타락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이제 선택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고 이 세상의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도구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분리해내는 그와 같은 일이 창세기 이제 12장부터 쭉 시작이 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열두 아들, 우리가 보통 열두 족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이집트로 보내셔서 그래서 이집트 고센 땅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성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제 구출하시는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 1장부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 그 다음에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사건, 이런 게 이제 다 통해갖고 드디어 어디에 다다르게 됐냐 하면 시내산에 다다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이 세상에 어떤 민족도 받아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와 같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래서 제사장 왕국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특별한 보물이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율법을 받는 그런 내용이 19장 그 다음에 20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시민법이 21장, 22장, 23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의식법이나 시민법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오직 신정 국가를 형성한 이스라엘 백성하고만 상관 있는 그런 법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받아온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의 명령 언약 이거를 비준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친백성을 이집트에서 이제 구출해 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플랜이 있어요. 그 플랜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친히 드러내어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그런 내용이 25장부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성소라 불리는 성막,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그랬더니 백성들이 무엇을 갖고 와서 어떻게 그거를 하나님 만들려는 대로 만들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40장에 가서는 둘째 해에 가서 성막을 정말로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성막이 세워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 이 성막이 딱 세워지고 할 때 쉐카이나 영광이라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 쉐카이나. 그거는 뭐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이 그림을 이렇게 가서 보시면 여기 이제 성막이 있는데 이 성막에 이제 지성소가 있어요. 이 지성소에 사람의 눈에 보기에도 하여튼 무언가 엄청난 것 같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이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와 같은 그 표적으로서 하나님의 쉐카이나 그 영광이 여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시간에 걸쳐서 25장부터 40장을 이제 떼는 거예요. 저는 많이 떼는 거를, 짧은 시간에 떼는 걸 좋아하는데, 오늘은 2시간에 걸쳐서 25장부터 40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쭉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오늘 첫 시간, 그 다음에 아마 둘째 시간 중반까지의 포커스는 성막에 두겠다. 성막. 자, 그러면 성막은 뭐냐?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그분의 처소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처소는 셋째 하늘이에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은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땅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생추어리, 성소, 구분된 그와 같은 집을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25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이렇게 되면서 생추어리라고 하는 그와 같은 개념의 집을 하나님이 직접 만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명령에 따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패턴, 양식을 이제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헌물을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그와 같은 그 양식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와 같은 집을 만드는 그런 내용이 25장부터 40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 성막을 이야기할 때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게 있어요. 성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누가 봐도 저건 하나님이 거하시는 데다 하는 게 나타나요. 근데 구약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극도로 타락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이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도 성막을 가지고 갔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재판관들의 시대가 끝난 이후에 마지막 재판관이 사무엘이에요. 그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나게 배도하는 것과 같은 일을 저질러요. 그래서 사무엘을 가르쳐줬던 그 제사장이 누구냐 하면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인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하나님의 집이 있는 성막, 여기 있는 데서 음행을 벌이고, 하나님께 이렇게 헌물을 드리려고 고기를 갖고 온단 말이에요. 소를 끌거나 하면, 그러면 그거를 가져다가 삶아서 자기들이 먼저 먹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멸시하는 이와 같은 그 제사장들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갖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궤를 뺏어가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데가 하나님의 이 성막 그 안에 궤인데, 이 궤를 빼앗기게 돼요. 이 궤를 빼앗기게 될 때, 이 소식이 엘리에게 전달이 될 때, 엘리가 그 말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서, 그래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엘리가. 그 다음에 엘리의 두 아들을 전쟁터에서 죽었고, 그 다음에 그 홉니아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비느하스라고 하는 그 남자의 아내가 바로 그 순간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이가봇이에요. 히브리 말로 갑옷이 영광인데 이가봇이면 영광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와 같은 불상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생기게 됐다. 그래서 성막 이야기하면 꼭 하나님의 영광. 근데 백성이 극심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그래서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런 가운데 다시 왕정 시대가 열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재판관들의 시대가 끝났어요. 이제 왕들의 시대가 열려서 성막은 말 그대로 텐트예요. 텐트라고 하는 건 여기 쳤다가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럼 또 1km 또 옮겨가 거기 가서 치고 또 10km 옮겨서 치고 이렇게 텐트니까 마음대로 옮겨 다니면서 칠수 있는 거예요. 왜 텐트가 필요했냐?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교도들에 관한 침입이 있고 전쟁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고정된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기 전까지는 성막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희생 예물을 드리고 했어요.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왕정시대를 열어주셔서 사울이 초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이 둘째 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솔로몬이 셋째 왕이 됐어요.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전사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집을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고정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많은 보물들과 재물들과 건축물들을 다 마련해 놓고 죽은 이후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집을 짓습니다. 그 집을 어디에 짓냐 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 바로 그 모리아산에 하나님이 이제는 움직일 필요가 없잖아요. 왕정시대가 열려서 이스라엘이 이제 번영을 누리게 되니까, 그래서 움직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버너클이 템플로 바뀌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장 이렇게 이제 11절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하게 될 때 누구라도 보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와 같은 일이 열왕기상 8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솔로몬의 성전이 드디어 건축이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알을 섬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잡신들을 이제 섬기는 가운데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포로가 돼서 이제 잡혀가게 되고, 남왕국 유다는 바빌론의 포로가 돼서 잡혀가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 포로 생활이 시작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대언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에스겔서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여러분이 9장 3절, 10장 4절, 18절, 그 다음 11장 23절 가서 보시면 주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심각한 죄를 지으니까 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런 일이 기록이 되어 있다. 자, 그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났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내려오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고파는 그런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2장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응답하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니,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여기 있는 이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사흘 뒤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누가 지었냐면 헤롯이 지었단 말이에요. 46년이 걸렸거늘 그것을 내가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21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뭐예요? 예수님 자신, 이 예수님이 입고 있는 그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충만하게 머물러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성막, 솔로몬의 성전, 예수님 자신이 성전, 그 다음에 이제 신약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내주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가서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16절, 19절 거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고린도전서 6장에도 나와 있고 고린도전서 3장에도 이렇게 이제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제는 성전이 우리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면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그래서 성막, 성전, 다시 말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집이 계속해서 변천하는 것이 성경에 지금 계속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 시대가 끝나면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가서 보시면 천년 왕국에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건축되는 그런 내용이 자세하게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이제 임하게 돼요. 자, 천년 왕국이 다 끝나면은 지금 있는 이 땅과 지금 있는 이 하늘,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세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면 거기에도 성전이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에도. 근데 그 성전이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가서 계시록 21장 22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 거기 가서 보니까 또 내가 그 안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다 하나님의 집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집의 변천사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렇죠? 성막,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 그렇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 천년왕국 성전, 그 다음에 맨 끝에는 아예 그냥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 되는 그와 같은 때, 이런 걸 지금 성경이 쭉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의 시발점이 뭐냐면 성막이란 말이에요. 이게 시발점이 성막이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성막을 공부를 해야 되는가?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성막 이야기가 성경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냐? 출애굽기의 성막 이야기가 13장, 레위기의 18장, 민수기의 13장, 신명기의 2장, 히브리서의 4장에서 성경이 전체가 한 1100장 정도 돼 있는데 그 1100장 정도 중에서 50장이 성막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의 사건 아니면 어떤 하나의 뭐라 그럴까 물품 아니면 하나의 건축물 이거에 대해서 50장 설명이 나오면 이게 뭔가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50장을 할애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 주제로 성막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와 같은 주제가 성경에 없습니다. 둘째, 이 성막을 이제 지으려고 할 때 모세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시내산에서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 직접 성막에 관한 이 패턴, 양식을 제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지으라고 한 거니까 무언가 대단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로마서는 많이 읽기도 하고 하는데 히브리서를 읽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히브리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의식법이 있었어요. 어린 양을 잡아 죽였어요. 피를 뿌렸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일곱 가지 명절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성막이 있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실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그림자요, 예표였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전히 완성이 되는 그런 모습이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결코 히브리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예수님의 단번 속죄와 예수님의 그 영원하신 그 대제사장직에 대한 그런 이해를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히브리서가 아주 오묘한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히브리서의 그 오묘한 그런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막기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 이해해야 된다. 자, 그래서 성막은 대단히 중요한 영적 진리를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중요한 시청각 자료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시청각 자료가 많아요. 성막도 시청각 자료예요. 제단 만들어 놓고 거기 양을 끌고 가고 짐승을 끌고 가고 죽이고 피를 뿌리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시청각 자료예요. 시청각 자료. 왜 그러냐?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면 그런 게 필요치 않지만 이렇게 나이가 어릴 때에는 무언가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그래서 애들 때는 동화책을 사용하잖아요. 그림을 써갖고 무언가를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 그게 없어도 읽기만 하면 되지만,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아직까지 원시적인 상태, 영적인 그런 상태로 봤을 때는 초보적인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가르쳐줄 그런 필요가 있는데, 그 오묘한 진리를 가르쳐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청각 자료가 바로 성막이다. 그러니까 성막을 잘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성막은 왜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셨냐? 성막의 용도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죄인들에게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너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사는 너희가 죄인이지만 나는 너희와 달리 거룩한 자다.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무엇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냐? 하나님은 죄를 극도로 미워하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 예물을 가져가고 피를 뿌려야 한다는 거. 이것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 이런 걸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과 같은 장소예요. 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만나주시는 장소예요. 또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장소예요. 또 죄인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장소예요. 또 하나님께서 죄인들로부터 재물을 받으시고 흡족해 하시는 그런 장소예요. 한마디로 성막은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나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또 후에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 위해서 특별히 고안하신 시청과 그와 같은 장소다. 그래서 이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예배를 드렸어요. 또 나중에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게 돼서 다 성전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이나 과거의 성막에서 예배 드리는 걸 빼면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그 영광을 보면서 그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행복이었다. 근데 지난 200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완전히 훼파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온 땅에 흩어져 다니면서 한 번도 짐승 희생 예사를 드린 적이 없어요, 성전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1948년도에 돌아온 이후에 아주 그냥 마음에 그렇게 그냥 사무쳐서 하려고 하는 게 뭐야? 성전에서 희생예물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다. 피를 한번 뿌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그와 같은 일을 한번 체험하면 좋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특히 정통파 유대인들의 가장 큰 소망이야. 가장 큰 소망.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템플 인스티튜트, 어떤 사람은 성전위원회라 그러고 어떤 사람 성전재단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 성전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행하던 그런 모든 일들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도록 여기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성전이 지어지기만 하면 그러면 양을 가지고 가서, 소를 가지고 가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지금 아주 벼르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이런 찰나에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면,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제대로 이제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막은 예표예요. 성막이 무언가 보여주려고 하는 시청각 자료예요. 그 예표의 실체가 예수님이시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성막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러면 성막의 주요 비품에 대해서 25장은 성막에 필요한 주요 비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집을 지어야 되니까 먼저 성소를 짓기 위한 헌물이 필요해요. 그게 25장 1절에서 9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지으려면, 만들려면 양식이 있어야 돼요. 본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양식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출애굽기 25장 9절 40절 이야기합니다. 9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 너희는 내가 네게 보여주는 모든 것에 따라 성막의 양식과 성막의 모든 기구의 양식대로 그것을 만들지니라. 그래서 성막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 셋째 하늘에 참 성막이 있어요. 그 참 성막의 양식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하나 다시 만들려고, 모형을 만들려고 한 곳이 땅에 있는 성막이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히브리서 8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장 1절. 이제 우리가 말한 것들에 관한 요점은 이것이니 곧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이라. 그분은 하늘들에서 존엄하신 분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 가서 보니까 하늘들에서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시는 분이다. 자, 성막이 있으면 제사장이 필요해요. 땅에 제사장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하늘에, 셋째 하늘에도 뭐가 있어요? 여기 성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셋째 하늘에 누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제사장이 누구시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늘에 참성막이 있고 땅에는 모형성막이 있다. 그러니까 하늘에 참성막에 참제사장이 있고 땅에 있는 모형성막에 땅에 있는 모형 제사장들이 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는 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그런 성막의 패턴을 따라서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이제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럼 성막을 지으려면 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재료는 다 누가 바치는 거냐? 백성이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거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물품을 갖다 드린 그런 모든 일이 출애굽기 3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 몇 개만 거기 가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5장 21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헌물을 가지고 올 때 자세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장 21절 가서 보니까 뭐라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마음에 감동을 받은 모든 자와 영으로 자원하게 된 모든 자가 오고, 그들이 회중의 성막 작업과 그분을 섬기기 위한 모든 것과 거룩한 의복들에 쓰도록 주의 헌물을 가져왔다. 주님께 드릴 헌물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 영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 사람, 곧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 와서 그들이 팔찌와 귀걸이와 반지와 납작한 보석과 온갖 금보석을 가져왔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9절에도 또 마음에서 자원하여 가져오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남자와 여자가 주께서 모세의 손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신 온갖 종류의 것을 만들기 위해 주께 자원하는 헌물을 가져왔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헌물은 자원하는 헌물이어야 돼. 마음에서 즐거이 내는 그런 헌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그래, 하나님께, 예,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와 같은 헌물이 된다. 그 얘기는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있었냐. 이 성막을 지으려고 하니까 총 14가지 물품이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보석도 필요하고, 실도 필요하고, 뭐 염소 털도 필요하고, 오소리 가죽도 필요하고, 이런 모든 걸 다 합치니까 14종류가 있어야 됐어요. 자, 그러면 성막에 사용된 재료는 어느 정도냐. 금이 3톤. 여러분, 3톤. 예, 은이 3톤 트럭에 금이 가득 실렸단 말이에요. 순금이. 은이 4 내지 5톤. 동이 4톤. 기타 여러 가지 보석, 제목 등을 다 합해서 지금 돈으로 한 7조 원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황금의 집이에요. 황금의 집.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이와 같은 걸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집트를 떠날 때 이 사람들이 종살이를 했으니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은 보석들, 재물들을 빌려주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 그대로 힘을 쓰지 않고도 이집트 사람들을 노력해서 나와서 이 하나님께 자원하는 그런 헌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헌금하고 하나님 섬기는 이런 모든 거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 형편이 닿는 대로 하나님 앞에 헌물하는 것이 이제 좋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 당시에는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주 좋은 희귀한 그와 같은 염료로 만들어야 됐어요. 자주색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당시에는 왕만 입는 거야. 왕이 입는 옷에만 자주색 이런 이 염색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거 어디서 했냐면 달팽이나 조개 이런 데서 그런 데서 빨간색 뭐 자주색 파란색 이런 것들을 얻어가지고 그래갖고 그걸다가 이 염색을 해서 제사장의 옷을 화려하게 만들고 그렇게 한 거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은 그런 거 입을 수도 없고 그냥 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야. 그런 희귀한 그런 재료들을 사용해서 그래서 우린 지금 보면 뭐 파란색 빨간색 얼마든지 많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대단히 희귀한 거예요. 왕이라든지 아주 귀족들 외에는 무슨 자주색 이런 거 입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이런 모든 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또 이 일을 하려니까 수천 명의 레위 사람들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지었죠. 그 다음에 뜰을 만들죠. 여기 가서 이제 한번 보시면은 뜰을 이제 다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이제 뜰을 다 만들고 그 다음에 휘장을 돌르고 그 다음에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물두멍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의 이 위에 이제 구름이 머물다가 구름이 옆으로 옮겨가잖아요. 1km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다 떼어갖고 또 1km 가서 또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5km 가자 그러면 또 다 떼어갖고 5km 가서 또 이걸 그대로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는 전담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 누가 한 거예요? 레위 지파. 그래서 열두 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하나님이 따로 떼어내셨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그 일만 해라. 그렇죠? 레위 지파는 이거 성소에 관련돼서 하나님의 이런 집으로 옮기고 그렇죠? 이걸 다시 세우고 그 다음에 이게 짐승 희생 예물을 드리고 이런 모든 일을 하는 것만 그건 레위 사람이 해라. 나머지 열한 지파가 레위 사람을 먹여 살리라는 거예요. 그 용도를 위해서 십일조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11조. 네, 그래서 신정국가에서 법적으로 내는 것 같은 세금이 11조다. 레위 사람,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모든 걸 하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당연히 이 사람들의 먹을 것을 챙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수천 명의 레위 사람들이 이 성막 작업하는 데 이제 필요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성막은 거기 가서 보니까 크기가 얼마쯤 되냐. 여기 가서 보니까 성막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뜰이 있거든요. 이 뜰의 길이가 얼마로 돼 있냐면 성경 가서 보니까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8절 거기 가서 보니까 100큐빗이라고 해서 이쪽이 100큐빗, 그 점이 이쪽으로 50큐빗 이렇게 돼 있어요. 딱 두 배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럼 100큐빗, 50큐빗이 지금의 미터로 환산하면 얼마쯤 되냐 하면 45m, 그 다음에 22.5m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 월드컵에 축구할 때 축구 아시죠? 축구장. 축구장이 105m에 66m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축구장의 반 정도 사이즈가 된다. 이 뜰이. 알겠죠? 여기 뜰 이렇게 이게 이 기둥을 세워놓고 현수막을 쭉 걸어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든 이거 전체 이 뜰이 대략적으로 축구장 반 정도 되는 그런 크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뜰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뭐가 들어가 있나 이 안에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여러분이 그 다음 장에 나와 있는 성막 그림 요거하고 이제 같이 해서 이렇게 이제 한번 보기 바랍니다. 자, 성막 이걸 보실 때, 요 그림을 보실 때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께 들어가는 방법이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가는 방향은 동쪽에서 서쪽으로만 들어가야 돼. 하나님께는 동쪽에서 서쪽으로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탈출한 이후에 이집트가 여기 있고 이스라엘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정복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삥 돌려갖고 요르단 동쪽으로 옮겨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게 하나님 그렇게 만드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성막에 들어갈 때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거다. 동쪽에서 서쪽.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서 보시면 저기가 이제 북쪽이고 이쪽이 이제 남쪽이에요. 그래서 동서남북이 이 그림을 가서 보시면 더 정확하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뭐가 있는가 이 안에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가서 보면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문이 있고 들어가면은 이 뜰 안에 뭐가 있냐면 여기 번제 헌물을 드리는 제단이 있어요. 번제 헌물을 드리는 제단, 짐승을 가져가면, 그럼 제사장이 거기 칼을 가지고 서 있어요. 칼을 가지고 서 있어요. 예, 그러면 제사장이 이 사람이 오게 되면, 그럼 이 사람이 칼을 넘겨주면, 이 사람이 짐승의 에게다가 안수를 해서 자기가 죄를 지었고, 짐승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자기가 지은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를 이 사람이 본인이 하고, 본인이 목에다 칼을 탁 꽂는 거예요. 제사장이 꽂아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이 짐승의 목에 칼을 팍 하고 꽂으면은, 그럼 피가 튀어나오겠죠? 그렇죠? 예. 양이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뭐를 느끼는 거야? 이거 죄 지으면 죽는구나 하는 거를 시청각적으로 아주 그냥 느끼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야. 죄 지으면 너 죽는다.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나오려고 하면 죄가 없어야 된다.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짐승을 대신 죽여서 피를 흘리고 예, 그러고서 내 앞에 나와야 된다. 하나님 이제 그걸 이제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제단에다 갖다 조각난 걸다 태우게 함으로써 이게 죽는다고 끝이 아니다. 지옥불이 또 기다리고 있다 하는 거를 하나님이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장소가 여기 있는 제단이에요. 그 다음에 제단과 그 다음에 여기 예, 이것이 실질적으로 예, 지성소, 성소가 이제 돼 있는 이런 지역인데 요 사이에 물두멍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릇이, 커다란 그릇이 하나 놓여 있어요. 이 그릇에서 이 안에 성소, 지성소를 들락날락하는 제사장들이 손을 닦고, 발을 닦고, 몸을 닦고, 하고, 그리고 들락날락하는 그와 같은 장소가 이게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그래서 나중에 이 물두멍은 여러분이 이제 솔로몬의 성전으로 가서 이렇게 가서 보시면 바다라고 하는 걸로 바뀌어요. 바다. 바다는 뭐냐? 진짜 바다예요. 예, 그래서 저 셋째 하늘에 바다가 있어요. 그 바다를 그대로 땅에다가 재현을 한게 솔로몬의 성전에 있는 바다예요. 바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 안에 들어가면,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게 3등분 할수 있어요. 그래서 3등분에서 3분의 1을 뒷부분은 우리가 지성소라고 이야기하고, 3분의 2는 우리가 성소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고, 예,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가 있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게 될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바로 위에 놓여 있는 긍휼의 자리라고 하는 뚜껑이 있어요. 그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소하고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라고 하는 게 놓여 있어요. 휘장. 그래서 이 휘장과 휘장 사이에 저쪽으로는 지성소, 이쪽으로는 성소예요. 이 성소 안에는 여러분 여기 가서 보시면 이 남쪽으로 뭐가 놓여 있냐 하면 남쪽에 여기 등잔대가 이렇게 놓여 있어요. 남쪽에 등잔대가 놓여 있고, 북쪽으로는 12개 빵을 올려놓는 빵 진열 상이 놓여 있어요, 이쪽에. 그 다음에 이쪽 지성소를 바라보는 바로 그 휘장 있는 데는 향을 피우는 향제단이 그 앞에 놓여 있어요. 향제단. 알겠죠? 요 정도가 성막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비품이다. 그 다음에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허드렛 일을 하는 건 레위 사람이고, 그 레위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론의 가족을 하나님이 특별히 지정을 해서 아론의 그 가족들만 제사장이 될수 있다. 하나님 그렇게 특별 지정을 해줬어요. 모세는 안 돼요. 모세도 사실은 제사장이었지만 모세의 아들 여기서 제사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직 아론에게서만 제사장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제사장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일반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 위에 이 제사장들을 다스리는 수제사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제사장 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없는 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한 명만 존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래서 대제사장, 수제사장들, 그 다음에 여러 제사장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밑에 레위 사람들 해서 이런 사람들이 성막에서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태버나클, 성소,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비품이 뭐냐?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임해잖아요. 여기 임하는데 거기에 가서 보시면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궤. 궤가 어떻게 생겼냐? 사과짝처럼 생긴 거예요. 여기 궤가. 예, 이렇게 이제 생긴 겁니다. 궤가 이렇게 생겼어요. 예. 언약궤예요, 이게. 그래서 언약궤가 대충 가서 보니까 얼마쯤 되냐면 크기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이가 얼마쯤 되냐? 1.1m 이쪽으로. 이쪽으로 1.1m. 그다음에 이쪽으로 한 0.67m. 이 정도 되는 괴예요. 그러니까 큰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가 임하는데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보시면 금으로 돼 있고 이 밑에 있는 건 나무 상자처럼 괴예요. 괴. 사과 괴짝 같은 괴예요. 그 위에 뚜껑이 없으면 보이잖아요. 안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뚜껑을 만든 거예요. 그 뚜껑의 이름이 긍휼의 자리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mercy seat이에요. mercy가 긍휼을 베푼다는 뜻이에요. 긍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seat, 자리가 이게 mercy seat이에요. 이 mercy seat이 다시 얘기하지만 뭐냐 하면 이 괴의 뚜껑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괴의 뚜껑 그 위에 뭐가 있느냐 하면 두 개의 그룹을 이렇게 금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룹이. 그룹이 두 개가 있어서 그래서 저 위에서 그룹이 밑에 이 괴를 보면서 이 괴 자체를 날개로 다 이렇게 덮을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디자인을 하나님이 이 언약괴를 이제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성소. 지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여기 언약괴예요. 언약괴. 예, 언약괴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긍휼의 자리예요. 긍휼의 자리.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잠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언약궤는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부터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기구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21절부터 읽어볼게요. 너는 긍휼의 자리를 궤 위에 두고 궤가 이렇게 있을 때 그 위에다 긍휼의 자리를 두고 내가 내게 줄 증언을 궤 속에 넣을지니라 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소위 우리가 십계명의 돌판이라고 하는 그 두 개의 돌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기록을 해주신 열 가지 명령을 담은 두 개의 돌판 있죠. 그렇죠? 이 두 개의 돌판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긍휼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난다는 거예요. 긍휼의 자리 위 곧 증언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그룹이 이렇게 있는데 요 두 그룹이 만난 여기 있잖아요. 요 사이. 알겠죠? 요 사이에서 너와 대화한다는 이스라엘 백성과 대화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가요? 예,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단 한 차례 7월 10일 속죄일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속죄일에만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속죄해 주시는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명령으로 줄 모든 것에 대하여 대화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언약궤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언약궤가 가장 중요하고 언약궤 중에서도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면 여기 있는 긍휼의 자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긍휼의 자리를 개혁성경은 시은좌라고 표현했어요. 시은좌.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고 영어에는 mercy seat. 여기서 긍휼 자리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일이 이 안에서 이제 생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갔냐? 성경 가서 보니까 세 가지가 들어갔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까 읽은 대로 하나님의 증언을 담은 두 개의 돌판이 안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민수기 16장에서 17장 거기 가서 보시면, 그러면 이 고라의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막대기에서 싹이 나오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세요. 그래서 아론의 막대기가 이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6장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만나로 먹여주셨어요. 그래서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를 이 언약궤 안에 보관해서 내가 이걸로 너희를 먹여 살렸다는 걸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세 가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뭐예요? 십계명의 두 돌판, 그 다음에 아론의 막대기,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안에 들어가는 세 가지가 다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하고 상관이 있어요. 첫째, 십계명의 두 돌판. 이제 조금 이따 이제 공부하겠지만 모세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 결국 그 두 돌판을 깨뜨려 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두 돌판을 또 와도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막대기 역시 고라와 그의 백성들이 반역하는 그런 것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만나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이거 푸석푸석해서 못 먹겠다고 불평하던 게 만나요.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역하고 불평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됐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이 심볼이 여기 나와 있는 긍휼의 자리, 긍휼의 자리가 들어있는 이 언약궤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